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가 된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관점과 또 인간의 어떤 성향을 어떤 강제적으로 하나로 맞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한 마음이 됐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생각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모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다양성이 있었지만 그 다양성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포용하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참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는 히브리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또 다르죠. 헬라파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영적 리더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그 권력의 상위층에 있었던 그 헤롯 일가의 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들, 노예였던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세상적 기준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다,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해내는 포용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본질에는 일치, 하나됨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다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 이전 장 4장에 가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공회원들이 회유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을 하죠.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건 본질이죠. 그죠? 이건 복음. 우리가 교회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본질이에요. 이것에서는 생명까지도 내어낼 만한 이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본질에서는 하나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질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봐야 된다. 그런데 비본질에는 관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유를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생명을 걸 정도의 하나됨의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관용, 똘레랑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약하면 비본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강한, 이 복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본질이 약한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본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품어낼 수 있는 관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모든 일은 우리가 사랑의 기반을 두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이죠. 요즘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보면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녹록치가 않아요. 정치에 보면 정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은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과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평행선을 가요. 그죠? 언제 하나가 됩니까? 자신들의 정당에 유익이 있을 때, 그때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정치죠. 여러분, 교회를 절대 민주주의 정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교회는 성령의 주도함을 받는 공동체예요. 인간의 생각이 다수라고 그렇게 진행되는 교회가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의 그 근간에는 정당의 유익, 거기에서 타협 속에서 가는 거죠.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런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달라도, 방식이 달라도 본질만 같으면 얼마든지 포용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32절에 보면 한 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우리 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그러니까 유무상통이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에서 하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다가 평등하게 나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사유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는, 통용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내 것을 채워주는, 내 것을 주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거기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물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재물이 내게 맞는데, 실질적인 내 소유가 맞는데, 그들 마음 안에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게 내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다시 말하면 청지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건 내게 아니다. 이 소유는, 이 소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바로 이 청지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종교잖아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고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자기애를, 자기 집중을 십자가 위에다 깨뜨리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위에 나를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산시키는 작업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애를 부리는 그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이 재물의 영역 아닙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그죠? 재물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제물을 지금 뭐예요? 해체시킨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움켜쥘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를 다른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청지기적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이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저도 한 번씩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요. 이 부분은 이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거의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애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모습은 33절에 나와요. 한번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권능으로 이 진리를 증언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요게 그대로 뭐예요?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큰 권능으로. 여러분, 이 큰 권능은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 안에서 힘을, 권능, authority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가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겠지만 저 같은 목사들은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권능으로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저에게 생기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할 때 큰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좀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권능으로 전할 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서 권능으로 성령 안에서 큰 권능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34절 한번 보시죠. 34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것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한번 여러분들 그대로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참 잘 정의를 내렸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은혜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전혀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어떤 의도가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제와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또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 된 인간들은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연예인들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연예인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명예와 인기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 그 연예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공간을 누군가를 도우면서 오는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봉사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뭐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에게 뭔가 내 거를 베풀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그 동기는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무조건적인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기반을 두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기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봉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이런 섬김과 봉사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복음, 사랑,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을 누리는 그런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